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에는 815면인데요. 시편 19편인데요. 전체 다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저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나이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은 주의 생명의 만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나이다. 이 시간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 생명의 만나를 갈구하나이다. 오늘 전하는 종은 그저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만나로 인하여 기뻐하며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영문학자이고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성경 묵상이나 또 성경 책과 관련된 그런 어떤 에세이 이런 것들은 잘 다루지 않고 문학적인 작품을 통해서 어떤 소설이라는 이런 어떤 장르를 통해서 기독교적 사상을 전달한 학자로 또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예외적으로 성경과 관련된 책을 하나를 썼어요. 그래서 Reflections on the Psalms라고 시편 사색이라는 이런 책을 유일하게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C.S. 루이스는 자기가 읽었던 성경 가운데 시편이 가장 그에게는 의미 있게 찾아온 다가온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적 어떤 소설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경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책을 썼지만 그러나 시편만큼은 직접 시편에 대한 책을 쓰고 싶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자기가 시편을 읽으면서 그 시편의 많은 본문 중에서 어떤 시편이 가장 아름다운 시인가라고 묻는다면 C.S. 루이스는 오늘 읽었던 시편 19편이 그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로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시편 19편을 읽어봤지 않습니까? 시편 19편을 읽어본 독자라면 누구나 이 시편의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마 여러분들이 감탄을 할 겁니다. 뭐 저같이 이렇게 문학적인 어떤 감수성이 없는 사람도 그냥 읽어보면 아, 참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으로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표현은 너무나 아름답고 문학적이고 우리가 보더라도 와, 어떻게 이렇게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되었을까라고 감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 속에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방금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을 나타내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연에 대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쭉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4절부터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그 태양이죠.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해, 태양의 또 중요성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무엇이요? 태양이. 그러다가 7절에 가면 갑자기 여호와의 율법은 그렇게 갑자기 율법이 나옵니다. 자연을 이야기하고 그 자연 가운데 태양의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7절에 가니까 여호와 율법은 이렇게 율법에 대한 또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쭉 이야기하다가 12절에 가니까 자기 허물을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고의로 죄를 갑자기 허물과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 태양, 율법, 그리고 죄 이런 순서로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평주의학자들은 도무지 이 시편 19편은 어떤 일관된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다른 자료들이 와서 이렇게 혼합된 거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비평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방금 읽었던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열심히 이렇게 뭐 우리가 말하는 다독이라 그러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close reading이라고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9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의 네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면서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 1절에서 6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에서 6절은 자연세계, 특히 자연세계 가운데서도 태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태양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어요. 특히 태양의 가치와 역할, 태양의 역할을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신학대학원으로 오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자세히 해드릴 수 있지만 설교에는 신학교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핵심만 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역할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 본문이 6절인데요. 6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는 거죠. 태양이. 그리고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렇게 지금 태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태양의 역할이 뭐냐면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는 거예요. 태양이. 자, 그러면 여러분 방금 앞에 1절에서 우리 4절까지는 자연 세계를 쭉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엇이 등장하냐면 태양이 등장해요. 태양이 그 자연 세계를 다 운행한다는 거죠. 태양이 다 이렇게 운행한다는 거죠.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지잖아요. 물론 우리 이 현재 과학적 우리 사고로 볼 때는 이제 이게 지구가 도느냐 태양이 도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죠. 이건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 조건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양을 통해서 이 자연 세계를 지켜 나가시는가 하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지. 이걸 보고 뭐 이게 자전이냐 뭐 이런 논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그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운행하고 가꾸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태양은 뭐냐면 모든 자연세계를 다 비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자연세계, 특히 중요한 자연세계를 운행한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태양이 하루도 존재하지 않으면 이 자연세계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태양은 모든 자연세계의 생명의 근원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 태양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즉, 이 태양이 없으면 그 어떤 자연 만물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근원이 되는 것, 자연세계의 생명이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태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볼까요? 만약 태양이 모든 자연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시편이 태양에서 무엇으로 이동해 갔다고 그랬죠? 7절에 무엇이 갑자기 등장하죠? 여호와의 율법. 태양이 없이는 자연 만물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은 무엇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여호와의 율법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연이 이 풀 한 포기도 그 찬란한 태양의 이 태양이 운행하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지으신 이 인간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의 실정을 보십시오. 제가 밀라노에, 이탈리 밀라노에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서 거기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밀라노 오셨으니까 그래도 밀라노 구경을 하셔야죠. 저는 별로 그런데 뭐 보시겠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거 외에는. 그런데 한번 가자고 그래서 갔어서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을 한번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근데 두오모 성당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보니까 그 밀라노 두오모 성당 바로 옆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유명한 명품 거리가 거기 있었어요. 명품 거리. 그때 전 세계에서 딱 몇 벌밖에 안 나오는 그 옷과 그 이 가방, 백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걸 봤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몇 정 안 되는 그 옷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삶의 만족을 위해요. 비싼 돈을 들여서 밀라노까지 와서, 그리고 그냥 쉽게 살 수 없어 미리 예약을 하고 줄을 서서 그 전 세계 몇 안 되는 이 옷을 내가 입었다. 그 만족을 얻기 위하여 줄 서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 행복한가? 그것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백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옷을 뭐 이렇게 여자는 옷을 입지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는 것이죠. 자기의 삶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상도 받았고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또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써서 또 기독교에 대한 또 도전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러셀의 책도 좀 읽어보고 했는데, 우연히 이 버트란트 러셀의 책을 보다가 그 사람의 그 이력을 보게 됐어요. 이력. 일생을.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설명하는 걸 읽어드릴게요. 1872년 5월 18일생. 물론 여러 일생 중에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1894년 12월 13일 앨리스 스미스와 첫 번째 결혼. 1921년 앨리스와 이혼. 별거 중 여러 배우들과 열애에 빠짐. 1921년 11월 27일 도라 블랙과 두 번째 결혼. 이미 임신 6개월. 1932년 도라와 별거 및 이혼. 1934년 패트리시아 스펜서와 세 번째 결혼. 38년 연하의 연인. 1952년 스펜서와 이혼. 1952년 이드스 핀치와 네 번째 결혼. 1970년 2월 2일 97세로 사망.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지성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석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의 이 일생의 이 기록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과연 그는 참된 만족을 알았을까? 최고의 명성을 얻었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행복했을까? 여러분, 밀라노에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백을 산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 둘인데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좋은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야지 라고 기도하면 아빠 전 결혼 안 해. 그렇게 왜 안 하려고 그러니? 집도 없고 아빠가 나한테 집 안 해준다 그랬잖아. 아니 아빠가 집 해줄 수 없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난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 제가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분만 있으면 그냥 내 삶이 그냥 더 이상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마음에 와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그것으로 내 인생이 기쁨이 되는 아직 그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집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결혼 안 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실 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있다고 행복해질까요? 나중에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태양의 두 번째 역할에 관심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태양의 첫 번째 역할은 운행하여서 자연이 존재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역할이 무엇이냐면 6절에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이 그렇게 태양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저자는. 즉 온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만들고 빛을 공급해서 살아나게 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다 비추어서 그 태양 아래 그 어느 것도 숨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할 자가 없도다. 어두움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태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내 영혼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돼요. 내가 왜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인간은 왜 죽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고 이런 인간의 실존적인 본질의 문제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곳에 있게 있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의 의미를 알게 돼요. 복음을 만나게 되면서 자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다 비춘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가 꽁꽁 숨겨놨던 것들을 다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 우리의 삶에 참 만족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의 문제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장 큰 비극입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몰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알고 또 내 잘못을 알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걸 고백할 수 있느냐 하면요. 태양이 이 어두운 세계를 다 비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면 그 복음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 복음이 내 내면 안에 있는 이 어두운 걸 다 비추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추정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빛으로 말씀이 되셔서 그 말씀이 빛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오순절의 성령의 그 놀라운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언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찔림을 얻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3천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물론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될까요? 될까요?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큰애 이야기를 우리 애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 이야기 해도 되냐 하니까 해도 된대. 제가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자존심을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큰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 이제 얘가 뭐, 이, 이제 유아 세례도 받았고, 그런데 예배를 좀 잘 드리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건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어떤 그냥 아빠 설교 그만해 라는 눈빛으로 말은 안 하지만 다 느낄 수 있어요. 저도 그만 잔소리해.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밤 늦게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늦게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이태원에 그 사고 났던 날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거기를 갔어요. 왜 연락이 없지? 12시인데. 그래서 궁금해서 문자를 보내어도 답이 없어요. 12시 지나서 답이 왔어. 근데 그때 TV를 보니까 막 그 사람들 쓰러져서 인공호흡을 하고 막 몇십 명이 지금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그 길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잠을 잘 수가 없죠.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12시 지나서 문자가 왔어요.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완전히 그냥 그 119 구급차들이 다 이렇게 해서 그곳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문자를 해가지고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이 저희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한 20분이 정막이 흘렀어요. 그 첫 번째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예배 잘 드리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대답을 보냐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 잔소리하지 마. 평소에 가르쳤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 그때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막 지금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가 예배를 드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이거를 내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한들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평소에 들었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다가 들었던 그 말씀이 비로소 그 사건을 통해서 참 변화시키. 그래서 제가 요즘 또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 제자 훈련 기간을 통하여 그때그때마다 강박과 마음이 깨어지고 이 말씀이 비로소 마음속에 심겨져서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저희의 우리 아이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요, 점점 우리 안에 무엇이 문제인가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의 죄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긍휼을 다 붙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 중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독의 위험에 빠지지 마라. 독의 위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 성경 몇 번 읽어서 나 10독, 나 20독, 나는 100독. 1독한 것보다 이독한 사람이 더 자기의 문제를 깨달아야 되고요. 백독했으면요, 더 겸손해져야 돼. 어떤 사람은 나는 개혁주의 좋아요. 나는 기독교 강의 10번 읽었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 10번 읽었는데 왜? What? 10번 읽었으면 그 칼빈의 그 가르침에 정말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얼마나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그 숨겨진 어둠을 비추는 그 말씀 앞에서 나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그러나 이런 한계를 극복하도록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조용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